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11장.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가문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한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고발하였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당신의 제단도 헐어버렸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7천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나를 섬기며 발 앞에서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으면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위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는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차절히 했던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각을 둔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고 함정이 되게 하시고 발을 헛디디게 하는 돌이 되고 천벌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의 눈을 감기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에 짐을 지워 언제나 짊어지고 다니게 하십시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발을 헛디뎌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헛디딤 때문에 이방 사람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치세우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헛디딤으로 세상이 풍성한 복을 받게 되고 그들이 손실로 이방 사람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보낸 사도로 내가 맡은 일을 널리 알리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에게 시세움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결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밀가루 반죽의 첫 부분이 거룩하면 남은 밀가루 반죽도 모두 거룩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모두 거룩합니다.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고서 그 자리에 돌 올리브 나무 가지인 여러분이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참 올리브 나무와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들을 업신여기며 잘난 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가지인 여러분이 뿌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먹여 살린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려고 저 가지들을 잘라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접붙여진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도 하지만 준엄하시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따르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에게는 엄하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이 자비로우심 안에 머물 때에만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도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계속하여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본성이 야성인 돌 올리브나무에서 잘려서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참 올리브나무 가지였던 이들이 다시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비밀을 한 가지 깨우쳐 주려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차기까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오리니 그가 야곱에게서 모든 악을 떨어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과 맺으려는 나의 계약이다. 기쁜 소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계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이나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두고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어떤 백성을 한번 택하시면 그 결정은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덕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자비를 보고 그들도 회개하여 마침내 자비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히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도 크신지요. 그분의 판단을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길이 없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도 심오하여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누가 주님께 선물을 드렸기에 그분께 보답으로 받을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영원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레위기 제10장.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닥과 아비우가 제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을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예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회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되도록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모세는 아론 및 살아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곡식제물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가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은 제단 옆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므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받은 몫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흔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는 정결한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형님의 딸들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름기를 불에 살라 바치면서 함께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와 흔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는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고 나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영원히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차지할 몫이 됩니다. 모세는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수듬소를 애써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타버리고 없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면서 다그쳤다. 어찌하여 너희는 성소에서 먹어야 할 그 속죄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속죄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제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이 아니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제물을 성소 안에서 먹었어야만 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듣고 보니 모세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하늘나라를 떠나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of Jesus.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십니다. 모든 천사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듯이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와 이제는 대화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함께 계셨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한동안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 곁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아주 작은 아기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아기로 태어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조금씩 성장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고 지금도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란 우리가 무언가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 전에 요한이라는 아기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아기는 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세상의 모든 시를 주 앞에 들고 나오며 날 위해 대신하여 지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세상의 모든 눈물 주 앞에 들고 나오며 날 위해 대신하여 지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쉬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아픔 주 앞에 들고 나오며 날 위해 대신하여 지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쉬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절망 주 앞에 들고 나오면 날 위해 대신하여 지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백성들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일들과 표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어떤 유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 유대 사람들은 이른바 해방 노예의 회당 사람들로서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스데반이 지혜롭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은밀하게 몇 사람을 꼬드겨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우리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을 부추겼다. 그들은 스데반을 붙잡아 의회로 끌고 갔다. 그들은 거짓 증인 몇 사람을 만들어냈다. 그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두고 이렇게 증언하였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모세 율법을 계속하여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 나사렛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의 힘으로 하나의 방향을 향해가는 교회의 서로 간의 분열과 불평을 조장하는 물질로서의 섬김은 그 일을 적절히 감당할 일꾼들을 선택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 일로 뽑혀진 일곱 사람 중에서 행적이 가장 구체적으로 소개되는 두 사람이 바로 여기 스데반과 빌립인데 스데반은 다음 7장에서 이 사도행전 속에서 가장 긴 메시지로 그리고 빌립은 8장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전도한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개인전도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예루살렘의 박해와 함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나아가게 됨을 봅니다.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스데반, 면류관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교회 역사에 가장 최초로 순교라는 영광의 면류관을 쓴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들이 사실에 있어서는 공평한 구제를 위하여 뽑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서 위임받은 성령의 역사들이 이들을 통해서 더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일들을 맡았든지 성령이 충만한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언제나 어디서나 유용하게 쓰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봅니다. 그러므로 그도 예수의 교회, 즉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의 일꾼이라면 그 맡겨지는 일의 성격에 상관없이 영적인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의 출처 자체가 하늘로부터 즉 영적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교회의 일꾼 선택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에는 어떤 악의 세력도 능히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듣는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사도들과 같은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행하였습니다. 적어도 여러 나라들로부터 와서 모인 사람들에게 변론을 당하지만 그들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한 권위를 입어야 하나님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8절에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의 기사와 표적과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은혜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감추거나 과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하고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권위를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중략을 하고 관련된 부분만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사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조건을 가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사도들과 그의 사명을 계승한 사도들로부터 안수받아 그 일을 계승한 일꾼들과 오늘 같은 역할을 이 역사 속에서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지금 스데반에게 일어나는 권세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의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3절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말의 재능이겠죠. 또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도 하늘로서 온 지혜는 능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10절에 그랬거든요. 오늘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나의 지혜와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늘의 것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온갖 사악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부끄러워할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1절에 그랬거든요. 이전에 예수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같은 경우지요. 유치한 어둠의 세력들의 방법은 바뀌지 않은 원시적인 방법 그대로입니다. 거짓의 교사는 마귀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신의 것으로 말한다는 말씀 역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함께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됨을 선언하는 저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능히 감당치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지어서 사람들을 거짓 증인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절대로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2절에 그랬습니다. 거짓으로 불가능할 때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저들은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3절에 이것도 사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써먹던 방법 그대로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증거하고 죽는 사람들은 결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닌 것은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끝난 영원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로 영광스럽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복음 증거를 왜곡하여 이르기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4절에 이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참 성전으로 말씀했을 것이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는 저들에게는 혼란을 일으킬 뿐이었고 시비거리로 삼은 것을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그때나 이때나 진리에 대하여 거짓으로 선동하고 사람들을 충동시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증거를 지어 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들을 죽이려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일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짓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5절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얼굴은 대적들 앞에서도 여전히 빛났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의 진면목은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는 모습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금 스데반은 온갖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의 얼굴에는 평화와 소망이 가득함을 그의 원수들조차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앞에는 자신을 모함하고 저주하는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주님의 넘치는 평강과 위로의 음성을 듣고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러한 그의 모습이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질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오는 결과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 없고 반드시 육신적으로 평탄할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은 스데반처럼 순교를 통해서 쓸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는 어떤 악의 세력도 능히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주님의 약속이 바로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들의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온갖 사악한 방법을 다 동원함을 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바울 사도를 통한 당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로 행함으로 형편이나 조건에 관계없는 하늘의 평화의 다스림으로 모든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위엄을 잃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신앙이 언제부턴가 식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열정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빈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과 여러 사람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힘없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그네가 그들이 가는 길에 합류했습니다. 그 나그네가 두 사람에게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두 제자는 나그네의 질문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그 나그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빈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그 나그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말은 그들이 어떤 기대를 했으며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나그네는 모세와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두 제자가 길에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모세와 선지자의 글, 곧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자세히 설명한 나그네는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제자는 그 나그네를 저녁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자리에서 자기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의 가슴에 불을 붙인 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 제 형제들이 사는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제 형제들은 저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제자에게 바로 이 성경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라고 번역한 부분을 NIV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heart burning이라고 옮겼습니다. 이것은 가슴이 불타올랐다는 뜻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뜨겁게 불붙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두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도 두 제자의 그것처럼 다시 불타오를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